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그 장로교회 특히 저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회 그 미국 PCA 교단은 교회력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감리교회는 교회력을 아주 꽤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절기에 따라 이런 색깔들도 다 바꾸고 또 성경 본문도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란 말 자체의 뜻은 순이란 말은 열이란 얘기예요. 예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칠순, 팔순. 순이란 말은 열이란 얘기고 오순이란 얘기는 열이 다섯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50이란 얘기예요. 오순절이란 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40일 동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에게 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흘간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해서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또한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전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럼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초실절이라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펜테코스트,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일이 한 주일에 7일이 있잖아요. 일곱 주가 지난 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란 의미는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오순절, 혹은 맥추절, 혹은 뭐 이렇게 추수하는 날, 추수의 절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유월절 바로 며칠 뒤에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문 이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양의 피로 덮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여서 양의 피로 덮여서 구원함을 받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가는 여정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그 피로 덮여서 그 희생의 그 속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요일에 올지 모릅니다. 해마다 달라요. 근데 그 유월절 1월 14일이 지나고 처음 오는 안식일, 바로 오는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후가 될 수도 있고 5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사실은 농사에 관련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 3월 말 4월 초가 돼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할 텐데 그때쯤 되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짓는 농사를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힐 거다. 그럼 그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곡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곡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맺는 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해에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셔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주의 첫날, 제1일,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던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주를 세면 49일이잖아요. 하루를 더 세면 50째 날이거든요.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날은 절기로 치면, 농사로 치면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곡식 추수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곡식 추수를 다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초실절날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첫 열매를 거두면 올해 농사가 아예 망하지는 않았고 그 뒤로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걸 알잖아요. 그 5주, 7주 동안에 곡식 추수를 마치고 이 칠칠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곡식 추수를 완성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날 칠칠절로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이 그 칠칠절 샤브옷 첫날입니다. 오늘이 유대 달력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되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날 곡식 첫 열매가 열리고 칠칠절에 곡식 추수가 완성된 것처럼 부활절에 예수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추수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우주적인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일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의 생명이 초실절 부활절에 나타났다면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추수를 완성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큰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큰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큰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 일이에요. 세 번째 큰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그 의미로 해석합니다. 과연 성령 강림 주일은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진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흙이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흙덩어리였어요. 언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언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콧구멍에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근데 교회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진흙덩어리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죽었습니다. 세상만도 못해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진흙덩어리는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짐승은 자기 그냥 성령이 없어도 그냥 성령이 베푸시는, 오늘 시편 104편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이 베푸시는 선한 일에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서 짐승의 살아있는 그 존재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없었으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진흙덩어리는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을 향해 싸우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만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더 큰 단체가 많고요. 더 조직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 창조 사람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 오순절 일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날이 사실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날 나왔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뭐 만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샘물도 먹고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 시내산이라는 건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서 십계명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은 하셨지만, 홍해를 건너게는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율법이라는 것의 핵심은 너희는 내 거니까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긍휼하고 나처럼 순전하고 나처럼 진실하여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그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셔서, 십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유월절 지나서 셋째 달이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는 날이라는 것은 90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달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3월 1일까지는 한 46일, 47일입니다. 그래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 삼으려고 하니까 며칠간 준비시켜라. 정결하게 해라. 함부로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 위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람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피로 뿌리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너는 내 남자, 당신은 내 여자 이렇게 짝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람소리가 들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도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비에, 우리의 심 비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맺은 언약과 다를 텐데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돌판에 율법을 새겨 너희를 내 백성 삼았을지라도 너희가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배반하였지만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겨서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겨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시작하신 자기 백성 만드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교회 모든 결정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었습니다. 교회는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유창하고 참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벙벙하고 더듬거려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겨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수준 맞는 사람끼리 사귀는 그 교제에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도다.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령은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이기적이면 속에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세상이 하는 정도로 할 텐데,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달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거룩을 위한 싸움의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합니다. 하는 성경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이 말씀이 그저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 참고 자료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고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면 스킵하는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모든 증거와 모든 말씀 전파와 모든 섬김과 모든 선교 가운데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지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믿게 하는 것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성령께 있다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능력을 세지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섬김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맨날 이기적이고 맨날 어린애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처럼 성령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날, 왜냐하면 절기였기 때문이죠. 칠칠절 중요한 절기거든요. 샤브옷,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는 아주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절기를 즐거워하려고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다 모였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각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탄생한 교회에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3천 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섰거든요. 그 3천 명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그레데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날 선 교회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의 방언을 말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된 교회는 그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무슨 나라 말로 십계명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의 율법을 쓰셨대는데,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대는데 어느 나라 말로 쓰셨을까요? 하늘의 언어로 쓰셨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신령한 언어로 쓰셨을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그 일상 언어,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장사하는 그 언어로 쓰셨어요. 알아들으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알아들으라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 히브리 말이 고상하고 성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셈족 언어가 중요한 언어 그 계통인데 그 중에 몇 사람 안 되는 아주 작은 족속이 말하는 지방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언어를 쓰는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십계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오늘은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사람 무식쟁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의 그 촌스러운 언어로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시니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아들으라고,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십계명의 율법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한 마음을 기록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더 대단한 거죠. 이제는 교회에 여러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사실은 이스라엘만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건데 너희를 특별히 내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의 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각 족속 모든 언어를 모든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교회가 선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랐어요. 하는 말도 다르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선 것을, 각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직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문제 없어 보여도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성령으로 한 언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한국말로,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버벅대고 막 그렇지만, 그 제가 일부 예배, 교사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브라이언 선생님이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너무 진땀이 흐르고 어렵더라고요. 가뜩이나 시차도 적용이 안 돼서 어젯밤 꼴딱 샜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전하고 들어도, 우리가 익숙한 찬양으로 부르고 받으셔도 실제로 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실제로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드리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알아들으라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자칫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예배한다는 것을 잊으면 우리 편한 대로만 말하려고 하고 우리의 말재주로만 전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익숙한 찬양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익숙한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알아들으라는 거고요, 익숙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잘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우리가 스페니쉬 찬양으로 예배 드렸어요.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찬양으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키득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가 됩디다. 하나님이 받으십디다. 제가 잘 못하는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또 어떤 영어 잘 못하는 청년이 저 스페니쉬 말로 번역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디다. 맨날 무슨 뭐 불편한 예배 드리자, 뭐 무슨 코스모폴리탄 다양한 예배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한 예배를 드려보면 진짜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모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되고요. 정말 힘을 기울여서 전하고 들어야 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들으시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말재주로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 말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불편하게 우리 자녀들과 한영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해요. 맨날 그렇게 하면 피곤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냥 제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냥 늘 듣던 말, 아 그렇구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 배경과 여러 문제와 여러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예배와 증거가 되기를 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모였지만, 교회를 이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절기를 지나고 로마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절기가 끝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전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무슨 말로 예수를 전했을까요? 로만 말로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누구 말로 전했을까요? 아프리카 말로 전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섰고요,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도한 기록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미 로마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레네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사도행전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서고 거기가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늘의 언어로 성령님의 언어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끼리끼리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다양하게 모였기 때문에 혹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잃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더 힘듭니다. 하나 되기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만, 이게 교회만 아니면, 우리 하나님만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할 텐데. 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성령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잠깐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뭐 하나로 사랑해야 되는데 못한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있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을 잃어버리고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죽은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친구들하고 말이 통해요. 직장 동료들하고 말이 더 통해요. 교회를 떠나서 가족들하고 더 말이 통해요. 저도 이번에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더 편하고 마음 통하고 나를 알아주고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같은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얼 갈급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더 큰 증거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배경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생기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직장을 갖게 하셨을까요? 거기가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설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세상과 만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인생을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성령께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다스리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멋진 말로 이야기해도 성령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충만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말은 다 잊으시더라도 성령님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교회 탄생에 관해서 멋진 말 다 잊어도 좋아요. 성령님 없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